할렐루야. 아까 봉헌송 어땠어요? 네, 좋았어요. 예. 하신 분들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그죠? 예, 좋아 보이셨어요. 예. 여러분들 아마 한 20년 전쯤 이 청년부를 나이 말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여기 여러분들의 청년부 선배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이제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또 문화선교부, 우리 선교부에 소속된 스티그마, 예수님의 거룩한 흔적이자 상흔, 그걸 상징하는 그 이름으로 이제 워십 선교를 하시는 팀입니다. 보시다시피 은혜로운 찬양도, 그 다음에 신나는 찬양도 제가 뒤에서 보니까 굉장히 각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건데 굉장히 잘 맞추셨더라고요. 예. 애들은 누가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은 아빠들이 다 보고 만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군성교도 가고 이렇게 막 찬양하는 찬양팀입니다.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함께 동참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들만 있으니까 남자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남자분들을 더 열렬히 환영한다고 합니다. 아주 이렇게 워십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고 또 늘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하는데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늘 앞장서는 우리 스티그마 팀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앞에서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런 노래가 있죠. 왜 당신 앞에서만 서면 나는 작아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뭔가 잘못한 게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자신만만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애매한 상황이 되면 좀 작아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 인간관계고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여러분들이 종종 들어봤을 시인데 다윗의 시라고 불려 있지만 이 내용은 문답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올라갔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었던 곳은 성산으로 불리면서 황금돔이 있는 오르막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구약의 표현들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명동역에서부터 혹은 을지로에서부터 어딘가에서부터 영락교회로 오려면 와가지고 본당을 어떻게 해요? 살짝 올라오죠.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야 본당의 거룩함이 물론 거룩하고 좋지만 우리가 뭐 본당은 꼭 거기에 아무나 못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의미 있고 거룩하게 좀 구별드려서 예배드리는 처소인 거죠. 근데 옛날의 구약은 예루살렘 성산, 예루살렘의 장막이라고 하는 곳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성소, 지성소라 불리던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십자가 계명, 십계명 돌판과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어놓은 그런 거룩한 그걸 손을 대기만 해도 사람이 죽었던 하나님이 현존하셨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이 지금 시편에서는 장막이고 성산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장막과 성산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15편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편 15편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여기 보면 장막, 성산, 이 거룩한 곳으로 가고 들어가고 살고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은 거룩한 성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성산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자기도 정결하게 준비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들어가서도 규율에 따라 율법에 따라 조금이라도 잘못 행하면 그 재물은 흠양되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분명히 상식적으로는 어떤 대답이 나와야 돼요? 아, 흠없는 재물은 이러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구약의 율법을 다시 읊어줘야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2절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고 약속 잘 지키고 이런 어떤 삶의 자리에서의 도덕적 규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들어요? 아, 주님의 거룩한 성산, 장막, 지금 구약시대로 이야기하니까 감이 안 왔죠. 우리로 가져와 볼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온전한 예배자의 삶, 혹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어떤 사람이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구원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 것일까 질문했을 때에 이 뒤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규율들이 먼저 귀에 들어올 겁니다. 아, 정의를 행해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헌담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약속은 서원한 것은 내가 좀 불리하더라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빼앗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그렇게 거짓된 행동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만이 영원히 서 있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가 있냐면 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질문합니다. 그런데 손을 들어볼까요? 아마 아무도 안 들겠지만 여러분들 이 기준에 따라서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목사님 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구약에서만 머물면 이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너무 좋은 말씀인 거예요. 내가 정의를 좀 행하고 있으면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는 장막 탈락이야 나는 장막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내 연약한 건 하나도 말 안 하고 내가 거짓말을 좀 안 했어요 이번 주에 그러면 거짓말하는 누군지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못 들어가고 나는 들어가고 이 온통 누가 들어가냐에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더 깊숙이 여러분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펼쳐보고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쫙 펼쳐놓잖아요. 너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자격 조건에 맞는 주의 성산과 장막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먼저 아 우리가 누가에 관심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장막과 성산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뭡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제는 주의 성산, 주의 장막을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자, 주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며 영광을 받으신 그 예루살렘 성산이자 성소였던 장막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사실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산이고 장막이었다면 이 세상 그 어디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기 때문에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곳이 성산이고 장막이면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산이요 하나님의 장막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용해보면 이 시편 15편은 더 어려워져요. 우리가 성산 장막 정도를 우리 현대로 와서는 그냥 교회 혹은 교회 공동체 정도로만 국한시켜 놓으면 힘들더라도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착하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여기 와서는 거짓말 좀 덜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와서는 돈 빌려주고 이자 안 받을 수는 있잖아요. 여기 와서는 약속 비교적 잘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산과 장막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산이고 장막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보면 이건 더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혼자 있을 때조차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에도 정의와 공의와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에이 목사님이 지금 안 돼서 그런 거지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실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청년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1500명 이상을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만나본 경험으로 볼 때는요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1500분의 1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그 가능성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못 전할 텐데 성경 말씀이 이미 증언해주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증명된 것은 어느 누구도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조건으로 주님의 성산과 장막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아, 이 말씀은 거짓말이었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닌 건 알죠. 그럼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주의 장막과 성산이 아닌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성산입니다. 주의 장막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정의롭게 혹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 존재를 놓고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으실까?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놓여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을 펴셔가지고 우리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뒤집어보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다 지킬 수 없어도 하나님이 장막을 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성전이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성산에서 장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이걸 더 명확하게 표현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한 몇 주 전에 살펴봤는데 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상에 장막이라는 표현이 이 구절 안에 같은 뜻으로 들어있다는 걸 제가 태어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놀랍죠? 태어나서 처음 알았으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 공부를 안 했으면 그죠? 이걸 이제서야 발견했나?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세 번이나 주님께 완전히 간구했는데 결국에는 병은 낫지 않았지만 응답을 받아서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너의 약하고 아픈 그곳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병이 나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내 아픔이 실패인 줄 알았고 저주인 줄 알았고 낙심해야 될 제목이고 무기력하고 남한테 감춰야 될 건 줄 알았는데 남이 막 욕하면 수치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크게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약한 것들을 이제 자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여기에 장막과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는 이 단어가 장막하고 같은 단어예요.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수치심 당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실패와 상처의 그 깨어진 조각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니까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다르게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장막이 내 인생에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장막이 나를 지키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산 안에 나를 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칭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 힘과 의지와 어떠함으로 이루어낸 무언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뭘 주세요? 비를 주십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어떤 은혜와 기회를 주시냐면 악인도 의인도 오늘 여러분들 나가는 길에 해가 떠 있다면 똑같이 강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제 죄를 짓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해를 비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배단이 강력하는데 전부 다 해가 떠 있는데 나만 그늘이 져 있는 거라니까요. 어우 시원하다 좋다가 아니라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데 나만 나가는데 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가 아니라 뭐 정관장 면역이를 여러분들 감싸준 게 아니라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악인과 의인에게 두루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죠. 그 쓰레기 같은 죄송합니다. 제가 왜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냐? 아 순간 누가 생각난 건 아니고 그런 부류가 생각이 나서 근데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내 모습 때문에 제가 회개를 합니다. 저도 똑같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나쁜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위안에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 도토리 기재기라 그랬잖아요. 물론 인간 세계를 들여다보면 더 심각하고 나쁜 범죄가 있다고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삶에 뭘 하시겠다고요? 장막을 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펴주시는 장막, 하나님의 그 나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할 거냐의 문제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에 대한 내 마음과 삶의 태도, 응답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산, 주님에서 장막에서 산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신학적 표현으로 해볼 수 있냐면 라틴어인데요, 신학 용어입니다.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삶이 차이가 나느냐? 어떤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니 내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구하고 또 짜증나고 분노할 때는 하나님께 토해놓고 이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 때문에 내 삶이 성숙해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내 삶의 객관적인 기준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 기준에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수동적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나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불편한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오히려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자꾸 피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가도 있고 여기 가도 있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이 펼쳐져 있는데 주님의 성산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그 삶을 거절하는 거고 그 삶이 썩 유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하고 달라가지고 내 쾌락과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내 기쁜 내 어떤 죄의 길에 영 나를 불편한 상황이 많이 오거든요.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애썼던 것들이 뜻대로 원하는 시기에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수동적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인생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코람데오라는 뜻,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르게 표현하니까 더 오늘 본문과 와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면 왠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 같잖아요. 판단하시고. 그게 다 어디서부터 온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조금 교육, 신앙 교육을 좀 엄격하게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안기고 싶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 아래 있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도 한 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들의 코람데오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장막을 펴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계신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있다면 당신은 어떨 것 같아요? 이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굉장히 불편했던 적이 많아요. 여러분들 막 죄를 짓고 여러분들 욕망을 따라서 막 화내고 분노하고 있을 때 코람데오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 앞에 있으니 괜찮다 여기세요?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불편할 겁니다. 그게 뭐 어쩌라고 지금 그거 이야기할 때냐고 이럴걸요. 생각보다 많은 교회 안에서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한 분이 나서서, 물론 그 사람도 눈치가 없는 거긴 해요. 지금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로 막 서로 논쟁이 오고 가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싸우던 분들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냥 앉으시라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없냐고, 조용하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현장을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주님의 성산, 주님의 장막에 거하거나 누릴 수 없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장막이 나를 덮어주심으로 내가 그 안에 살아가게 되는 구원의 은총,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거기서부터 무슨 결단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초청받고 부르심받고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누구와 지켜보고 있어서, 누가 나를 비판하고 판단해서, 세상의 시선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커서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성산 안에 사는 오늘 하루가 너무 소중해서 말하지 않아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생기고, 더 오히려 나눠주고 섬기려고 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걸음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거나 신의를 지키는 것이 어떠한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너무도 크고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에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속성,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걸어가게 되는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이 내 삶의 열매들로 맺혀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해가지고는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던 것이, 하나님의 성산에 그 장막의 은혜에 머물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며 섬기는 복음의 걸음이 지나 보니까 드문드문 있더라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 한두 주간에도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냥 저 이렇게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 헷갈린 사람 말고요,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는 그런 청년들, 집사님들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이 코람데오란 말이 너무너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다행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았다면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수련회 때 그랬거든요. 3040 수련회 때 저녁에 둘째 날 집회 때 저 마음이 어땠냐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저한테. 물론 뭐 책임감도 있었겠지만, 오늘 저녁에 정말 오랜만에 아기들 떼놓고 예배만 드리는 이분들 너무 귀한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혹시 내가 목사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누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혼자서 뭐까지 한 줄 아세요? 말씀 전하기 전에 경건하게 목욕까지 촥 하고, 거의 뭐 웬만한 뭐 무당들도 하는데 뭐 저라고 못하겠습니까? 촥 목욕을 하고 머리도 다시 촥 하고 바디로션도 다시 촥 바르고 경건하게 촥 올라가서, 오늘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 가족 같은 분들이니까, 저는 오늘 이 밤이 목숨 거는 밤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 아시다시피 그런 낙관지론이 잘 안 하지만 정말 마음을 담아서 했는데, 그때 그 집사님은 거기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유, 또 목사님 멘트 하시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 지옥에 갔었어야 되는데, 친한 집사님이신데 저한테 그렇게 하면서 그때 별 기대가 없었대요. 근데 그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는데, 젊은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고백하더라. 그 전만 해도 뭐였냐면, 하나님 알긴 알아요, 믿긴 믿어요, 근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괜히 믿었다 싶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더 걸리적거리는 것만 많지 아무런 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기준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욕망, 내가 원하는 일, 내 감정, 내 만족을 놓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예배를 통해서 뭐가 회복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감격,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래 있는 그 주님의 장막 안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니까 그제서야 그 다음 주 지나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제가 그래서 코람데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여전히 불편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집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실은 원래 구약시대 같았으면요,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왔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지금 여러분 중에 한 절반 정도 저 포함해서 가는 겁니다. 그냥 제사장들이 또 방울을 달고 들어와요. 제사장은 좀 더 엄격해요. 방울 달고 들어와가지고 말씀 읽다가 가는 겁니다. 똑바로 안 살았으면. 저는 아마 52주 중에 여러 번 갔다 왔을 것 같은데. 근데 살아있잖아요. 주님의 장막과 성산에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살려주신 구원의 은혜 덕분입니다. 또 한 집사님은요, 그냥 제가 볼 때 너무 열심히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집사님 같은 분들이세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일을 좀 그만두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되면 이제 마음에 헛헛한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런 시기를 마주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뭐 후회도 오고 미련도 오고 뭐 복잡한 마음이 들지,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만나주셨어요. 어떤 식으로 만나주셨냐면,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살면서 살아온 시간들 속에 정말 마음 아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죄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한 끼에 지었던 죄들 중에 그냥 덮어놓고 사는 게 훨씬 대다수일 텐데, 하나님이 그거 그 인생에 두지 않으시려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려고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한이 없는 사랑으로 치유된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오래전에 그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수년간 그것이 죄책감이 돼서 몸도 마음도 병든 상태로 저를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에 그 죄책감 때문에 몸이 살이 다 빠져서 벌벌 떨던 그 한 어르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그 로마서에 그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쓰고 외우면서 회복된 이야기, 그 어두운 상자 안에 갇혀 있었는데 빛이 비추어지면서 회복된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로 따지면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내 어떤 자격 조건을 막 다듬어 가지고 짜잔 하나님 이제 나 들어가도 되죠가 아닙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할 겁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를 어떻게, 구약의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이 되냐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습니다. 철저히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심령마다 함께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주님의 장막 안에, 주님의 성산 안에 나를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소원이요,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며 내 삶의 큰 기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죄책감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부족함도, 아니면 반대로 어떤 교만함도, 여러분들의 삶이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하는 그 하나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심 그것을 믿는 코람데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그래,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잊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덮어주심이 오늘 하루 우리를 또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이 가사는 시편 80몇 편 거기에 나오는 장막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한 어떤 신앙의 고백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고백들이 함께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봐도 충분히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사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벌써 주의 장막이 나오는 순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는 순간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그 어떤 처소에서, 다른 그 어떤 장막에서도 느낄 수 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장막에서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랬죠. 그럼 이 가사는 어떤 고백일까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코람되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 가운데 뒤섞여 엉망으로 살더라도, 내가 세상 그 어떤 지점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주의 임재를 갈망함으로 다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 아무런 가능성이 없던 존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하나님의 그 성산과 장막과 나를 성소 삼으신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는 너무도 아름다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노래로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한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도 주님의 손 안에 다 안아지고 치유되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